함께 주기도문으로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기록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짓는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사옵고 없어서 내게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 4장 17절 말씀. 룻기 4장 17절 말씀. 4장 17절. 다 찾으셨으면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의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오늘은 룻기 4장 17절 본문을 가지고 3주간 룻기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앞부분은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는 요즘에 어떤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곳인 것 같아요? 첫 번째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까요? 첫 번째, 저는 잘해야 하는 세상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인류의 그래도 한 5분의 1 정도는 잘해도 안 되는 세상에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도 할 수 없는, 이게 뭐 인도건 중국의 지역이건 아프리카건 남미건, 현재 인류의 한 5분의 1 이상은 내가 뭘 한다고 안 되는 구조 속에 계셔요. 나라가, 계급이, 경제적인 상황들이 그들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빼앗고 있기 때문에 잘하면 되는 세상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세상이기도 하죠. 근데 아쉬운 부분은 현재 세계의 한 50분의 1 정도는 잘하지 않아도 괜찮은 세상에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되게 잘하지 않아도 삶의 기회가 주어지고 내가 되게 잘하지 않아도 안정된 질서가 유지되는 세상에 사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이것도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어쨌든 저는 한국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잘해야 되는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잘해야 되는 세상. 내가 잘한다는 건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 있고요. 그 재능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요. 그에 대해서 일정한 행운, 일정한 기회를 만나면 그 사람은 잘 살 수 있는 사회입니다. 한국 사회. 이런 사회에 살다 보면 뭐가 높아질까요? 긴장감이 높아지죠. 보세요. 이게 잘하면 되게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못하면 되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때가 사실 우리 긴장감이 제일 높죠. 잘 해봐야 안 돼. 잘 안 해도 돼. 라고 하면 우리 긴장감은 내려가요. 오히려. 그렇죠? 근데 잘하면 될 수 있고 잘 안 되면 큰일 난다 할 때는 우리 긴장감이 올라갑니다. 좀 불편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20대까지만 하더라도 저나 우리들 함께 볼 20대까지만 하더라도 뭐 좋은 학교에 다니건 부모님이 어떠시건 간에 몇십만 원 정도의 자기 용돈 몇십만 원 단위의 고민을 하면 살아가요. 근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면 좀 잘 되면 40대 정도가 되면 억 단위의 고민을 하고요. 잘 안 되면 40대가 돼도 100 단위의 고민을 하면 살아가게 돼요. 이 격차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근데 뭐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긴장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경쟁인 측면만 보더라도. 그래서 한국 사회는 잘해야 하는 사회예요. 내가 내 재능을 발견해야 되고요. 그리고 열심히 해야 되고요. 열심히 한다고만 되는 건 아니고 거기에 약간의 행운을 만나야 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는 한국 사회는 의로워지고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로워지고 있는 세상. 이것도 어떤 면에서 되게 좋은 거죠. 여러분, 의롭지 않은 세상에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의롭지 않은 세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렇죠? 뭔가 아예 권력 구조 자체가, 권력자들 자체가, 사회 시스템 자체가 되게 의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고 어떻게 하려고 해도 내가 오히려 반격당하고 공격당할 수 있는 세상이라면,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의로워지고 있는 세상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의로워지고 있는 세상을 표현한 이유가 뭐예요? 정말 의의가, 공의가 한국 사회에 완전히 자리 잡아서 정치적인 거나 그 사회적인 거나 문화적인 거나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좋은 기준들이 자리 잡고 있고 그 기준대로 사회가 운영되고 있어서 그리고 공의를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사회는 아니죠. 한국 사회는 어때요? 뭔가 이게 불이하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와 몰려서 거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좋은 사회예요. 근데 그 의에 대한 기준들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의야 이게 의야 해서 사람들이 충돌하고 그 사이에 불의한 애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 교통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불의한 애들도 한 자리 차지하고 이렇게 여전히 있고 이런 사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되게 건강한 흐름 중에 하나가 미투운동 같은 흐름들도 의로운 사회면 어때요? 미투운동을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사회적으로 그런 기준이 자리 잡혀 있는 사회면 미투운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불의한 사회면 미투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대중적으로 그걸 표현한다고도 대중이 반응해 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이죠. 내가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 거기에 반응하고 같이 움직여줄 수 있는 사회예요. 하지만 이걸 알아서 해주질 않고 내가 뭔가 이 리스크를 다 지면서 내가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워지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의로워지고 있는 사회에 살면 특징이 뭐로 나타날까요? 경계심과 공격성 같은 걸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의로워지고 있는 사회에서는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볼 때, 다른 공간을 볼 때, 다른 직장을 볼 때 경계심을 가질 수 있어요. 왜요? 세상에 이상한 놈들과 나쁜 놈들이 많잖아요. 여전히. 우리가 약간 긴장하고 돼야 돼요. 다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공격성을 가져야 돼요. 왜요? 이렇게 잘못된 걸 좀 고쳐가야 되고 만들어가야 되는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공격성이 있어요. 이건 잘못됐어. 막 이렇게 이게 강해요. 왜? 우리는 고쳐가는 중에 있기 때문에 고쳐줄 수 있는 희망과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의식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갖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한국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특징은 풍요로운 세상이라고 표현을 해보죠. 여러분, 기술 문명이 발전했다고 해서 우리가 더 안정되진 않았어요. 그렇죠? 얼마나 불안정한 직업, 직장, 사회 구조 속에 살아갑니까? 기술 문명이 발전했다고 해서 우리가 더 공의로워지진 않았어요. 근데 기술 문명이 발전해서 우리는 더 풍요로워졌어요. 그렇잖아요. 먹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100년 전에 귀족들도 여러분처럼 못 먹었어요. 우린 정말 잘 먹고, 그리고 100년 전에 귀족들도 여러분처럼 멀리 이렇게 여행 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되게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근데 풍요의 이중성이 있죠. 이렇게 풍요로우면 뭐가 생겨요? 풍요로우면? 사람마다 각각의 풍요, 이런, 이렇게 표현할게요. 사람마다 각자 풍요의 감각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물건 갖는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물건은 뭐 뭘 써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풍요의 감각, 풍요의 욕심은 전 여행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 20대에는 나름대로 좀 다녀봤다 싶게 다녀봤거든요. 전 그래도 어떻게 미국도 갔다 왔고 유럽도 갔다 왔고 뭐 어디 뭐 인도도 갔다 오고 이렇게 다녀봤다 그럼 다녀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가면 아, 난 어디 어디 가봤어라고 내 친구들이랑 얘기할 수 있는 정도로 내가 누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시간지로 한 10년, 15년 정도가 지났던 요즘 친구들이 얼마나 다니시는지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나도 유럽 가봤어요. 근데 유럽 가보셨어요? 몇 달 가셨어요? 근데 전 석 달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나 일주일 갔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이번 또 어디 가고 또 지난주에 또 윤지가 크로아티아 갔다 와서 사진 보여주는데 와 크로아티아는 진짜 이쁘구나. 크로아티아 난 이런 나라는 생각도 못 해봤는데 크로아티아 되게 이쁘네. 그리고 또 윤식당에 나왔던 어떤 섬을 또 누군 간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막 이렇게 자극이 되는 거지. 아 그래. 그리고 뭐 또 유진이 옛날에 와서 뭐 아 목사님 사하라에 비 내린 걸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런 소리 하니까 뭐 사하라에 비가 내린 건 내가 어떻게 알았어. 그걸 어떻게 봐. 사하라에 비가 내리고 막 이러니까. 나는 그거에 대한 그런 게 있는데 나는 어느 정도 그걸 충족시키고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더 높은 차원을 보여주는 거죠. 원래 차도 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차는 형이 준 차를 타고 있는데 예전에 탔던 차가 17년 된 아반떼 이렇게 차고 다녔었는데 지금 그분이 살아계시면 이제 20세가 되셨을 텐데 하여튼 그때 17세의 그 차량을 타고 다녔는데 정말 제 차를 타다 그때 지금 제가 몰고 있는 형 차를 타면 진짜 우주선 타는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 조용한지. 이건 뭐 너무 조용한 거야.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탔던 차는 그냥 이게 약간 경운기 느낌도 좀 있고 덩덩덩덩덩덩 소리가 이 차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걸 계속 내가 느끼게 해주거든. 이 차가 계속 움직이고 있고 난 일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데 이거 뭐 부드럽게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차가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요즘에 이제는 이 차를 탄 지 몇 년 됐단 말이에요. 어쩌다가 이제 여러분 차를 얻어 타고 다시 제 차를 타면 왜 이렇게 소리가 나는지 내 차는 소리가 많이 나는구나. 응? 그렇지 않아요? 이게 소비가 이미 필요를 넘어선 지가 오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괜찮다가도 뭔가 더 갖고 있는 사람, 더 누리고 있는 사람 보면 갑자기 뭐가 어떻게 돼요? 풍요로운 사회는 욕심이 자극되죠. 그렇죠? 욕심이 자극돼요. 이게 우리 사회 한세 가지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나빠요? 여러분 이 정도 사회에 살면 막, 아 우리는 너무 비극적인 사회에 태어나서 우리가 이따 루세 시대를 얘기했지만 그 시대 같지 않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아 우리는 되게 나쁜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셔서 이 구도로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런 측면이 있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불평한 입장은 아니에요. 왜요? 인류 평균과 지금 지구 평균을 보면 인류 역사를 몇천 년을 보건 간에 뭐 그렇잖아요. 가끔 얘기하다 한반도에서 태어나려면 지금 태어났어야 된건 아시죠? 일제시대는 좀 그렇잖아요. 그치? 조선 후기 괜찮아요? 아니요? 조선 전기? 뭐 고려? 언제 태어나고 싶어요? 한반도에 태어나려면 지금 태어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구 평균을 볼 때도 여기 말고 태어나면 좋을 때 여러분 북유럽 빼고 북유럽 빼면 어디 있어요? 약간씩 애매해요. 그렇죠? 북유럽 빼면 미국 좋죠. 근데 살짝 불안해. 어느 동네에서 누구네 집에 태어난지가 중요해지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되게 나쁜 사회에 태어났다고 생각하기는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아주 좋진 않죠. 우리는 그 사이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되게 나쁜 사회는 아니에요. 근데 이 사회 특징이 뭐냐면요. 보세요. 이 사회의 특징이요. 방금 봤던 것처럼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이 사회는요. 잘 해야 되는 사회예요. 잘안 하면 문제가 생겨요. 의로워지고 있는 사회예요. 아주 의롭진 않아요. 풍요롭지만 그 풍요가 나한테 당연히 주어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이중성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관심도가 폭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보세요.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반 애들이 다 똑같이 별로 맛없는 식판에 급식을 먹어야 돼라고 하잖아요. 그럼 점심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 그냥 어차피 이거 먹어야 돼요. 오늘 점심은 정말 거한 데 가서 맛있는 데 차려주실 거야. 해도 뭐 그냥 아 그래? 오늘 맛있는 거 먹겠네? 별 문제 아니에요. 근데 오늘 점심은 네가 빨리 뛰느냐 안 뛰느냐에 따라서 식판 밥을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저 밥을 먹을 수도 있어라고 하잖아요. 그럼 수업 끝나기 전에도 내 자리 위치가 어디고 어떻게 뛰어나가야 되고 제가 제일 빠르고 난 느린데 어떻게 해야 될것 같고 다른 길이 없는지 생각이 들고 그쵸?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게 이 긴장선이 됐을 때 관심이 폭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나쁜 세상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 사회는 긴장도,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긴장도가 있는 사회여서 이 사회가 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만드는 사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 여러분들이 현재 살고 있는 세상에 살아가시면 일단, 먹고 사는 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니까 잘하면 억 단위 고민인데 잘못하면 백 단위 고민이라니까? 그럼 긴장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건 말고 다른 얘기하는 거, 특별히 다른 얘기하는 게 별로 관심이 없어져요. 이거에 대한 긴장도가 늘어나면. 보통 아빠들이 출근하면서 이런 긴장도 있게 일하다가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아우 요즘 애가 어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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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야 복잡한 얘기 나한테 하지 말고 네가 알아서 해. 막 이런 식으로 대답한 경우가 있어요. 왜 그래요? 이미 이것에 대한 긴장도가 너무 높아서 다른 긴장감 있는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 간단한 얘기만 듣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의 의미 아 복잡해 싫어. 그런 거 말고 간단한 얘기 내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얘기면 좋은데 그거 말고 그냥 긴장도가 섞여 있는 얘기라면 무슨 얘기든 별로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폭발적인 관심을 가져요. 저걸 바꿔야 되고 저걸 공격해야 되고 저거에 대해서 막. 왜? 저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저걸 고치면 나아질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정말 뭐 그렇게까지 정도의 관심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보세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세 가지 생각으로 90%를 채워버립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나갈지. 우리 회사에 저 상사가 문제야. 이 나라에 저 정치 세력이 문제야. 교회에 저 사람이 문제야.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라는 어떤 적대적 공격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세 가지가 90%를 넘어버려요. 여러분, 아이들이 오락을 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요즘 오락교 폭력성이 있고 공격성이 있고 뇌가 발달 안 되고 다 거짓말이에요. 요즘 오락 얼마나 재밌고 좋고 건전하고 건강한 오락들이 많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아니에요. 왜 문제예요? 아이들이 오락을 하면요. 그것만 하려고 해서 문제예요. 학교 가서도 오늘 끝나면 오락해야지. 학교 가서는 오락할 것을 생각하고요. 와서는 오락을 하고요. 오락장이 끝나면 오락을 한 것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렇죠? 오락을 할 때는 오락을 하고요. 오락을 할 시간이 마무리되면 유튜브에서 남들이 하는 오락을 보고요. 엄마가 그것도 못 보게 하면 마인드 트레인, 머릿속으로 내가 어떻게 하는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얘는 실제로 계속 오락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제일 큰 문제죠. 왜? 정작 해야 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오락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그 생각이 다른 걸 해야 되는데. 보세요. 여러분들도 오락에 꽂힐 때 있죠. 핸드폰 오락 같은 거 열심히 하실 때. 그렇죠? 그때 어때요? 뭔가 꽂혀서 하면. 내가 그걸 하는 게 나빠요? 나쁘지 않죠. 근데 과하게 하면 해야 될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내가 틈틈이 차를 운전하면서 운전할 때 오락 안 하겠구나. 그럼 지하철 타죠. 지하철 타면서 길을 걸으면서 잠깐 쉬는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하고 예배에 대한 생각도 하고 내가 누구에 대한 생각도 떠올렸는데 그 틈틈을 다 이걸 채워버리면 이게 나빠서가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오락에 빠진 청소년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 나빠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나쁘지 않고 한국 사회가 여러분들 주는 생각도 나쁘지 않아요. 그 나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나빠서가 아니라 계속 아 이렇게 이렇게 먹고 살아야지. 아 쟤는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아 이거 하고 싶다. 아 이렇게 이렇게 먹고 살아야지. 쟤는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이거 하고 싶다. 이거에서 루틴이 돌아버려서 여기서 다른 생각,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 신앙, 소중한 사람.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저 바깥쪽으로 밀려나 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저 바깥쪽으로 밀려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면의 기초 체력이 떨어집니다. 왜요? 내면의 기초 체력은요 요 세 가지로는 소비되지 이 세 가지로는 내면의 기초 체력이 올라오지 않아요. 그렇죠? 잘 먹고 운동을 해야지 올라오는 거지 바카스 마시고 커피 마신 거는 체력이 안 올라온다니까. 그건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계속 내가 이렇게 먹고 살아야지 쟤는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이건 나 갖고 싶어 요 생각에서 돌아버리면 내면 기초체력이 계속 떨어져요. 내면 기초체력이 계속 떨어지는데 그건 계속 해야 되죠. 그럼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량이 늘어나겠죠. 스트레스량이 늘어나면 관심도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스트레스량이 늘어나면요 관심도가 더 늘어납니다. 원래 공부 못한 애들이 공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 아세요? 공부 못한 애들은요 그 책상에 앉아서 그거 계속 공부에 대해서 생각해요. 한 문제가 안 풀리면 내가 수학이 정말 될까? 여기서 놔야 되는 거 아닐까? 다른 길을 찾아야 되나? 아, 내 인생은 어디로 흘러갈까? 아, 지금 이걸 풀고 있을 때 같지가 않... 아, 이 생각을 오래 했더니 너무 힘들다. 이제 좀 오락하고. 그리고 다시 풀으라고 하면 또 틀리면 아, 내가 이래서 안 될 것 같은데. 관심도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긴장도가 더 늘어나죠. 스트레스가 더 늘어나죠. 기초체력이 더 떨어지죠. 우리는요, 정말 근본적인 생각들을 할 때 내면적인 깊이에 들어갈 때 기초체력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세상이 주는 생각의 자극에 내 안을 90%를 채우고 있으면 그 생각을 하느라 점점 내면의 에너지는 떨어져가고 내면의 에너지는 떨어져가면 그 긴장도는 더 높아지고 더 높아지면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그것 외에 다시 관심 갖기 어렵구라는 하향식 순환곡선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여기 대해서 우리가 약간 고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지는 않는지. 아,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구조가 짜여지면 보통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청년기 때는 여러분들 20대 때는 주로 어떻게 움직이냐면 아, 이 그냥 세상을 잘못됐다고 규정해버리고 이 잘못된 세상을 바꾸자 이쪽으로 딱 가요. 자, 이 세상에 영향받고 막 이러니까 근원을 없애면 되잖아요. 이 잘못된 이 경쟁적인 세상이 문제야. 이 풍요의 편향성이 문제야.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요. 그래서 아, 난 영화도 보지 않고 검은 옷을 입겠다. 이렇게 청조의 주역으로 가든가 난 찬양만 듣겠다.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아, 난 이 물질 문명에 타협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다 가든가 아니면 특정에 대한 공격성을 극도로 높이든가 저 막 누구한테 타겟팅을 하고 너무 나쁜 놈이 저 사람 때려잡아야 되고 저 집단을 무너뜨려야 되고 막 그것에 굉장히 잡고 그리고 내 먹고 사는 문제를 신경 쓰지 않고 뭔가 이런 쪽으로 확 가죠. 세상을 바꾸겠다. 막 이런 여기서 떨어져 나오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죠.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이고 필요한 방법이긴 해요. 근데 문제는 세상 원래 잘 안 바뀌거든요. 해외를 잘 안 보이죠. 성경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세상을 바꾸시는데 나를 사용할 수 없어서 내가 이 그지 같은 세상을 때려부시고 새로운 세상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용서로 쓰임받겠습니다. 라는 구조로 자꾸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바뀌잖아요. 그럼 신앙적인 내면적인 뭘 갖게 돼요? 패배감을 갖게 되죠. 아 이게 안 바뀌는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어정쩡하게 돼요. 세상 영향을 안 받는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자고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근심과 사회적 공격성과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욕심들을 갖고 있는데 너무 그러진 않겠다. 세상 사람들이 10이면 난 7 정도 하겠다라는 식으로 어정쩡한 태도로 따라가는 게 자기 포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무슨 고민이 되는데 제가 룻기를 설교한 이유는 사실은 이 고민에서 출발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냐면 세상이 여전히 안 바뀐 상태에서 내가 살아가야 하는데 그 세상의 영향을 덜 받는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들지 않는 법. 세상이 변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이 변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세상 여전히 안 변한 상태인데 그 안 변한 상태의 세상을 내가 살아가는데 그 세상에 물들지도 않고 세상을 뒤집지도 못한 그 상태에서도 내가 여전히 나로서 살아내는 법을 배우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루시예요. 전 드보라가 더 편하다고 생각해요. 아,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드보라 이 시대를 변화시킬 일꾼으로 세우셔서 그래 다 때려잡자. 우리 이거 할 수 있어요. 왜? 그건 자존감도 높고 인생의 기회도 되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는 거잖아. 이 자비 얼마나 좋아요. 신나잖아요. 그리고 네, 이 시대에 이 사사시대에 드보라가 아니라 루시야. 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도 없고 때려잡을 것도 아니고 나는 이방 여자로서 이삭줍기라고 살아가야 돼. 그러면서 내 자신을 지키는 것. 이게 더 어렵지 않아요? 룻기가 사실은 되게 멋있는 책이에요. 룻을 한번 봅시다. 이 고민을 하면서 룻이 살았던 세상을 한번 돌아보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 이웃의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요. 그래서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더라. 아버지였더라.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뭐 그렇게 은혜롭지 않죠? 이런데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룻의 시대를 알기 위해서예요. 보세요. 간단하게 거꾸로 올라가 보죠. 아, 그러니까는 다윗부터 해보죠. 다윗이 있죠. 다윗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새죠. 그럼 이새 시대에 이 시대를 담당했던 지도자는 누구겠어요? 사울이죠. 그렇죠. 요나단이 다윗보다 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의 아버지 연배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2세 시대의 지도자 라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사울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사무엘에서 사울까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2세 아버지는 누구예요? 오벳이죠. 오벳이 2세의 아버지예요. 그러면 사울 이전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사무엘의 아들들이 제대로 통치를 못해서 통치를 교체해야 돼서 사울이 등장했으니까 사무엘은 사울에게 나이가 많은 아버지 뻘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할아버지 뻘까지는 아니고 나이가 많은 아버지 뻘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대략 오벳의 시대가 누구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오벳의 시대가. 사무엘 시대가 되겠죠. 대략. 봐요. 오벳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오벳의 아버지가 보아스가 되는 거죠. 어머니가 누가 되는 거예요? 룻이 되는 거죠. 그럼 올라가 보죠. 사무엘 이전의 시대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엘리의 아들들이에요. 홈리와 비나스죠. 얘들이 어떤 애들이에요? 세상 양아치들이죠. 여러분, 룻과 보아스가 신앙생활을 하던 시대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요. 엘리와 애들의 아들들이었어요. 엘리 시대, 엘리 아들들 시대, 그리고 초기 사무엘까지가 걸쳐있으면 그들이 살아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시대가 어느 정도의 시대예요? 그럼 그 시대가 어느 정도의 시대입니까? 본문을 한번 볼까요? 대표적인 사건 하나를 적고 있죠. 엘리의 아들들은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면서 국가 지도자입니다. 근데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고 했어요. 그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성직자인데 누굴 몰라?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어떻게 행동했어요? 그들이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되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고 날 것을 원하신다. 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제사가 뭡니까? 여러분 신명기 레위기에서 배우셨죠? 제사라는 건요. 제물을 가지고 그 사람이 앞에 가서 그 제물을 죽여서 이 피 흘림과 이 제물을 제단에 불태움으로 내 죄가 주님 앞에서 사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그거 태우고 그러면 내가 두고두고 먹기가 좀 그렇고 팔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날 걸줘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소리예요? 제물을 갖고 왔는데 제물을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아니 어떻게 그럽니까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해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뺏으리라고 강타해버려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목사가 교회 문 앞에 서가지고 성도들이 교회 들어오기 전에 야 너 오늘 헌금 갖고 왔지? 좀 줘봐. 아 이거 제가 헌금을 내야 되는데 아 이거 줘봐. 그거 어차피 내도 내가 가져가. 그러니까 괜히 헌금함에 넣고 회계한테 넘기고 이거 복잡하게 하지 말고 줘봐. 안 주면 뺏는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이렇게 하고도 뭘 안 받아요? 처벌을 안 받아요. 이게 얼마나 난장판인지 알겠죠? 최소한 내가 그러진 않잖아? 그럼 제가 여기 코너에 서가지고 여러분한테 현금이 줘봐. 야, 너 얼마 내려고 그랬어? 줘봐. 왜 그런지 대충 알겠죠? 왜 날고기가 필요했을까요? 태우고 하면 제사장이 먹어요. 남은 건 버리고. 근데 하루 종일 태우죠? 그럼 그 하루 종일 있는 그 고기를 다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다 나눠 먹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날고기로 받으면 팔 수 있죠. 날고기로 받으면 팔 수 있죠. 이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아까운 거지. 아, 저거 내가 다 먹을 수는 없는데 아, 하루에 난 한 마리 정도 먹으면 되는데 하루 종일 태우네? 어, 이거 아까워. 나머지는 날 걸로 줘. 부위 좋은 대로. 그냥 팔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어떤 사회예요? 이 사회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홈리아비나스는 얘네만 이상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회에 대해서 사사기가 얘기하는 건 심지어 제사장마저 이렇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사사기 후반부의 비참한 스토리는 얘기하지 않아도 되죠. 그 세가 얼마나 난장판이었는지. 난장판 중에 난장판이죠. 그렇죠? 그럼 그 사회가 어떤 사회였어요? 사사기 후반기의 사회가. 이 사회가 돈에 미쳐있는 사회였죠. 제사장마저 이럴 정도로. 그리고 내가 즐거우려면 쾌락에 미쳐있는 사회였어요. 훈련 비나스는 성전에서 수종된 여자와 잠을 자고 그리고 그 당시에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가 많이 읽었죠. 그렇죠? 자기가 즐거우면 어떤 것도 제한하지 않는 사회였어요. 그렇죠? 그리고요. 힘센 놈이 제일인 사회였어요. 제사장마저도 나 억지로 뺏는다. 나 권력자야.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잘못된 걸 모두가 알아도 아무도 그 사람을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힘센 놈이 최고인 사회이고요. 돈이 최고인 사회이고요. 그 돈 갖고 힘 있는 놈들이 재밌게 신나게 사는 사회였어요. 나머지는 그것에 모아다고 피해당하고 내가 예배드리러 갔다가 재물을 강탈당했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어떤 여자분들이 거기서 피해를 보셨겠죠. 그렇죠? 권력자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럼 룻을 상상해 보세요. 루시 모압에 살다가 어디로 이민 왔어요? 여기로 이민 온 거야? 홈리와 비나스가 지도자인 땅으로? 이민을 왔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가까워지려고 와봤더니 세상 이런 난장판이 없네. 와봤더니 지도자는 부패하고 타락했고 성직자도 부패하고 타락했고 사람들은 돈에 미쳐 돌아다니고 모압 땅이나 더 있으면 더 있지 나을 게 하나도 없는 세상이에요. 여기가. 보통 사람이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굉장히 실망하겠죠. 근데 그 사회에서 내가 이 사회 정풍운동, 갱신운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나는 내 먹고 사는 거 하나 때문에 이삭 주워야 돼. 허리 끊어지게. 그러면 무기력해지겠죠.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정상이냐면 아, 왜 세상이 이 모양이야? 왜 난 이러고 살아야 돼? 이 두 가지 질문에서 빠져나가지 못해서 실망과 무기력 중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그러지 않겠어요? 제대로 좀 살아보겠다고 온 나라가 이 모양이라면 거기서 살아야 되는 자기의 현실이 이렇게 돼 있다면 사람들은 그 상황에 주는 가슴으로 상황에 주는 마음으로 이래서 이래요 라고 얘기하면서 무기력증과 내가 세상을 원망하고 삶에 무기력해서 살아가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게 지금 룻의 상황이에요. 근데 룻은 어때요? 룻이 그래요? 안 그러죠? 룻과 부아스는 뭘까요?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세요. 룻기에서 재밌는 건 뭐냐면요. 아까 같은 것처럼 역순으로 가지 않는 한 시대가 안 읽혀져요. 룻과 보아스에서 살았던 시대, 룻기만 읽어보잖아요. 그럼 이때가 언제였다 싶게 되게 밝은 시대인 것처럼 느껴져요. 룻은 신앙에 도움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요. 삶에서 하나님께 기회들을 만나시고요. 만나고 있고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축복을 듣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홈리아비나스가 저러고 있는데, 엘리가 저러고 있는데, 보아스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책임 있게 사는 건지 고민하고 장로들과 그걸 상의하고 다른 기업 물자와 회의해서 그럼 내가 이렇게 해나갔다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룻기만 읽어보잖아요. 그럼 이 시대가 굉장히 따뜻하고 뭔가 바른 시대에 사는 것처럼 느껴져요. 두 사람이. 두 사람은요 이상한 시대를 살았지만 본인 그 사람들은요 이 시대가 좋은 시대인 것처럼 살아가요. 이게 부럽지 않아요? 그럼 이게 부럽지 않아요? 이걸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대답은 앞에 두 설교 했으니까 오늘 결론만 내릴 건데 이 설교를 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세상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그 마음이 드는 여러분들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룻과 보아스 분명히 그런 얘기 들었으면 욕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부정하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죠. 근데 영향받지 않아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보세요. 룻은요, 보아스는요, 세상이 그런 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되지 않게 해요. 여러분 잘 들여다보시면 우리는 사실 끊어져 있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기묘하게 연결시키고 있어요. 세상이 그래! 아이, 진짜 문제가 많네. 아, 왜 저렇게 했대?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라는 것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사이에는 명확한 단절이 있어요. 그렇죠?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거에 대한. 봐요. 회사를 갔어요. 상사도 일을 안 하고 내 동료도 일을 안 하고 다 대충 일을 해요.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진짜 월급 도둑이야, 진짜. 나도 저러면 욕하겠다, 진짜. 라고 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럴 수 있지. 욕해야죠. 그런 사람들 욕해야 돼요. 불편해. 열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도 대충 하는 거야. 이건 완전 달라요. 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돼야 됩니까? 왜 여러분들이 비난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원인이 돼야 되죠? 왜 그게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연결되지 않아요. 이 사회가 막 너무 경쟁적인 사회고, 이 구조 자체가 초, 중, 고, 대학, 이게 취업 구조가 다 잘못돼 있고, 이게 문제가 많아, 이 사회가. 그래서 난 이러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게. 맞아요? 제가 나한테 함부로 대해서,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하는 거야.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들을 왜 여러분들 주인이 되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그가 내 주인이잖아. 그에 의해서 내가 행동하는 거잖아. 그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인이 되게 하십니까? 그렇죠? 거기에 다른 원인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다른 이유가. 저 아이를 키워요. 아이들은요, 재주가 있어요. 모든 아이들에게 은사가 있는 게 부모를 빡치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진짜 은사예요. 애들 다 있어요. 기묘하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여러분들 다 하셨을 거예요. 부모님들한테. 저도 했었고. 그쵸? 그 재능이 있어요. 어느 순간 이게 라고 확 열받게 할 때가 있어요. 그쵸? 그럼 네가 나를 열받게 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열을 낸다. 이건 부모예요? 이건 친구지. 이건 부모 아니에요. 네가 나를 열받게 해서 내가 너한테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걘 애야. 걘 부모가 아니야. 걘 윗사람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에요, 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나를 열받게 했는데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얘를 조정하고 가르칠 수 있고 얘를 돌볼 수 있는 길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부모는 거기서 무슨 생각해요? 자기의 재능, 자기의 능력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뭘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왜? 나한테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다른 이유가 있으니까. 열받는다가 내가 행동하는 거 이유가 아니고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게 내가 행동하는 이유란 말이에요. 그럼 그 이유를 갖고 얘가 나를 열받게 했는데 아 이때는 이렇게 엄격하게 얘기했다. 이때는 이렇게 풀어줘야겠다. 일단 안아줘야겠다라고 해봐요. 근데 결과가 좋아요. 그럼 이 방법이 좋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했는 거는 인생의 주도적인 사람이야. 인생 그렇게 살면 인생을 축구공처럼 사는 거예요. 누가 나를 뻥 치면 저를 휙 날라가고 누가 나를 뻥 치면 저를 휙 날라가고 내가 엔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내가 엔진을 갖고 내가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드론처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뻥뻥 친다고 날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한테 다른 원인이 필요해요. 내가 이것을 하는. 이렇게 움직이는. 룻과 보아스에겐 그것이 하나님이었죠. 아무도 이런 책임을 안 져요. 아무도 자기 손해보는 짓은 안 해요. 다 자기 돈이 중요해요. 그런데 보아스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책임을 지는 게 맞나? 아, 내가 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구나. 그럼 난 이걸 너무 잘 해내고 싶어. 룻과 나오미를 내가 다 돌볼 거야. 내가 생활비를, 걔네들 생활비를 죽을 때까지 될 거야. 내가 이게 내 책임이고 내가 원하시면 그렇게 할 거야. 원이 어디 있어요? 따로 있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원인이 돼서 그것으로 움직여요. 나오미는, 아니, 룻은 나오미를, 나오미와 이렇게 함께 돌아가는 과정에서 오르반은 어떻게 해요? 아유, 이 상황에서는 먹고 살 수가 없어. 가봐야 다 죽는 거야. 아, 그럴 순 없잖아. 나도. 그래서 나도 남아야지 뭐. 상황을 동기부여 하고 환경을 동기부여 하고 세상을 동기부여 하면 어떻게 해요? 돌아간 게 맞죠. 그러니까 오르반 돌아가죠. 근데 룻은 그것에 따라서 움직여요? 아니죠. 다른 동기부여가 있죠. 다른 원인이 있어요. 아, 난 나오미를 지키고 싶어. 난 나오미를 돌보고 싶어.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같이 가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편하다. 이게 힘들다. 이게 어렵다는 상존해요. 이게 욕심난다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하기 싫다는 상전해요. 근데 그게 나한테 원인이 돼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그렇긴 한데 내가 다른 원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내가 다른 원인을 지켜내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얘가 나를 너무 열받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좋은 부모이고자 하는 동기부여를 기억하고 있는가가 문제인 거예요. 상황이 어떻고 어떻고 저런 것 간에 난 어떤 사람이고 싶어요. 난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결과를 떠나서 난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그럼 누가 얘기하면 난 그렇게 안 해. 니네들은 그렇게 하는 거 나도 아는데 난 그렇게 안 해. 그것 때문에 니네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든 난 그렇게 안 해. 난 이렇게 해. 난 원래 이렇게 해. 나는 내가 맡은 일은 책임있게 하는 사람이고 난 이건 제대로 해야 되는 사람이고 난 사람에서 따뜻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중요하고 난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 에 따라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저것 때문에 불편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불편해요. 그럴 수 있지만 뭐해? 이거에 집중되어져 있으면 저게 잘 안 느껴져요. 훨씬 덜 느껴져요. 보세요. 이것을 원인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이 룻과 보아스의 삶은 훨씬 더 심플해집니다. 그렇죠? 엄청 단순해지죠. 여러분, 좀 다른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요. 그렇죠? 우리는 어차피 하루를 살아가요. 이 하루 어떻게 살아갈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몇 시에 일어날지, 몇 시에 잠들지, 누구를 만날지, 누구를 만나지 않을지, 뭘 할지, 뭘 하지 않을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말을 하지 않을지, 어떤 일을 할지, 어떤 일을 하지 않을지, 어떤 마음을 할지, 어떤 태도를 할지,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하루라는 걸 주어지고 내가 선택이라는 걸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어떻게 살고 싶은가로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그 선택을 하라고 할 때 그냥 환경적인 요인 아 그냥 상황이 이렇고 사람들이 저렇고 일이 이러니까 그럼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거지. 그럼 뭐에 집중이 돼?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럼 내가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리고 그 하루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나오미를 돌봐야 돼. 그럼 이삭을 주워야 되지? 허리가 끊어지게 아프겠구나. 그래, 아침 일찍부터 하자. 나는 두 사람 먹을 분량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룻과 나오미를 돌봐야 되는 책임이 나한테 있대. 그럼 경제로 타격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남들이 그런 걸 지키지도 않아. 그럼 그 책임이 나한테 있다고 하나님의 율법이 나한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자. 그럼 그렇게 해나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해나가니까. 그렇게 해나가면. 그럼 이 사람은 세상에 살아요? 주의 나라에 살아요? 주의 나라에 사는 거죠. 왜? 주님 뜻대로 하고 있잖아. 내가 주인을 누구를 선택했어? 내가 싫어하는 환경을, 저 환경 때문에 나 이렇게 할 거야. 그럼 그 환경이 내 주인인 거고.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 때문에 나 이렇게 할 거야. 그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들 주인인 거고. 근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나 이렇게 할 거야. 그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죠. 그럼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뭘 만나기 시작해요? 룻이 보아스의 긍휼을 만나죠. 보아스는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사명이 룻을 통해서 달성된 걸 경험하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시대가 어두워도 여전히 뭐가 돼요? 긍정 수용이 돼요. 보세요. 내가 나를 부정적인 흐름에 두고, 아, 그지 같은 세상이 그지 같아요. 나도 이렇게 그지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지 같은 결과를 만나겠지, 그쵸? 그 흐름에서 어떤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까요? 그러기는 어려워요, 사실. 근데 내가, 이건 이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나갈 때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일들을 만나간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나타나고. 룻은 뭘 했어요? 룻의 결과는 뭐예요?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된 거예요. 우리한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뭘 이루셨냐? 김보현 목사, 내가 너를 통해서 네 증손자가 한국교회를 변화시킬 거라고 하면 나는 증손까지는 관심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난 진짜 진심, 난 증손이 다윗이 안 돼도 좋으니까 내가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어. 그렇지 않아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이게 별 감동이 없어요. 그렇죠? 증조할아버지 알아요? 나 몰라서도 그런가 봐. 난 증조할지 몰라서. 아, 우리 증조할아버지가 내 증손자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신 내가 보람 있구나라고 하면 이 보람 중에 당신의 분기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게 되게 중요할까요? 보세요. 룻기는요. 다윗 왕조가 형성된 다음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사실 용벼천과 같은 책이에요. 왜 다윗이 위대할 수밖에 없었나를 쓰는 책이 사실은 룻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 알아요? 용벼천과는요 어떤 식으로 쓰여져요? 야, 얘네 아버지도 대단한 사람이었고 할아버지도 대단한 사람이었고 막 이런 식으로 쓰여요. 얘네들은 원래 용의 가문이었어. 이런 게 용벼천과잖아요. 그렇죠? 이성계 원래 대단했다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왜 대단했냐라고 할 때 룻기를 써요. 왜요? 여러분 재밌잖아요. 소년 다윗은 왜 갑자기 이 어두운 사사기 시대에 청소년들이 다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얘만 그렇게 신앙이 되게 좋은 상태로 목동을 하고 있었을까? 이 시대에 이 신앙 좋은 애가 툭 튀어나오잖아. 그렇죠? 얘는 왜 신앙이 좋은 거야 도대체? 근데 성경은 그 이유를 누구에서 찾는 거예요? 룻에서 찾는 거예요. 룻과 보아스의 신앙이 이 가문에 흐르고 있었어. 그게 다윗에게 연결된 거야.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설명, 용비어창으로서 룻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룻은 그럼 무슨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증손자가 잘 됐다? 아니요. 룻은 뭘 한 거예요? 시대가 어두울 때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뭘 지킨 거예요? 생명의 씨앗을 지키는 씨앗지기 역할을 한 거죠. 그렇죠? 영적인 생명을 지켜내는 영적인 그 호흡을 지켜내는 역할을 한 거예요. 가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어두운 시대에 소멸하거나 사라지지 않고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 이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게 시대를 바꾼 룻의 사명이었어요. 룻은 그 결과를 만나가죠. 요시로 한 대 필요합니다. 말씀 마칩시다. 어릴 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옛날에 내가 부교육자일 때. 그때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지금 죄송한 마음도 있는데 내가 있었던 교회들 중에 뭐 자주 얘기한 것처럼 시사 프로에 많이 나온 교회들이 있었어서 내가 있을 당시 시사 프로에 나왔으니까 이 교회는 너무 나쁜 교회인 거야.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들 집에 가서 PD 수첩 봤는데 그죠? 나무의 숨 교회 뭐 이런 거 나오고 김보현 목사 모자이크 처리해서 나오고 막 이렇게 뭐 자막에 얘가 무슨 짓을 했다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다음 주에 올 거예요? 안 오잖아. 거짓말 하지 마. 우리 성격이 그거 와요? 우린 그런 거 안 와. 그러면 그냥 끝이야 그냥 우리. 뭘 와서 싸우고 그럴 것도 없어. 그냥 싹 빠지면 교회는 싹 없어지는 거야 그냥. 뭘 거기 가서 왜 싸워? 거기 가서 싸우고 있으면 그 교회가 있는 거야. 이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7,000명이 그 다음 주부터 아무도 안 와봐. 그 교회 어떡할 건데. 그걸 가서 앉아있으니까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야. 하여튼.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부교육자 가서 앉아있어야 되잖아. 근데 가서 앉아있는데 다들 와서 앉아있더라고. 아무도 안 와. 다 왔어. 우린 똑같아. 그러니까 내 마음에 여기를 과도하게 악한 곳으로 규정했어요. 이 교회 지금 돌아보면 죄송해요. 이 교회 좋은 측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들을 너무 악한 것으로 규정했어요. 그리고 그 악한 부분과 되게 많이 싸워가야겠다는 투쟁심을 가졌어요. 근데 충분히 싸울 수 없는 미약한 내 처지에 비관했어요. 이 역동이 나한테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내가 싸울 수 있는 싸움을 최대한 싸워나가자 약간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어떤 줄 아세요? 그 시기에 내 신앙이 제일 안 좋아졌어. 그 당시엔 내가 가장 의롭다고 느끼고 살았는데 내 인생을 통틀어 지금 내가 그렇게 의롭다고 못 느끼거든요. 난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그냥 오늘도 긍휼히 여기시고 그냥 자르기는 또 사실 하나님 또 이렇게 막상 자르면 뽑을 사람 없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버티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내가 되게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들으면 그때 제일 상태가 안 좋았어요. 왜요? 시대가 주는 생각이 꽂혀 있었거든요. 공격 심리에. 저 사람을 비판하고 있는 동안 내가 너무 의로워 보이잖아요. 그 얼마나 쉬운 방법이에요. 여러분 의인인 것처럼 느끼는 가장 쉬운 그리고 가장 악한 방법이 나보다 더 나쁜 놈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나쁜 놈을 욕하는 또 다른 나쁜 놈일 경우 훨씬 더 많아요. 나도 그랬어요. 왜? 그때 그 마음이 내 안에 너무 많이 채워져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지 않고 그래서 난 이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깊이 묵상하지 않고 쉽게 움직였던 것이 돌아보면 내가 그때 좀 더 그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생각할 수 있었다면 그러면 내가 거기서도 좋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을 것 같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신 것이 더 있었을 텐데 그리고 그곳에도 내가 조금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도 목회자로 거기 서 있었었고 내가 거기서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거기 있었던 거였는데 내가 그걸 정말 다 했나? 내가 너무 어리석게 방만하게 행동하지 않았나? 여러분 저도 잘 못했어서 함부로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뭐 방송으로 들으시는 부분들에 특히 뭐 여러분들 앉아있는 계신 분들 중에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교회가 문제가 일으킬 때가 있죠. 그러면 그 교회에 대한 분노나 슬픔이나 공격심이나 뭔가 이것을 개선하겠다는 갱신의 마음들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를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예배를 잃어버리시면 안 되고 누군가와 싸우기만 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는 어려워요. 내가 하나님 갖고 내 신앙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 두 번째 경계심과 공격성이라는 요즘 세상에 주는 마음이 제 안에 너무 많이 차지해서 다른 것들이 들리거나 보이지 않았어요. 그 시기가 저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 시기가 저를 가장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걸 비난하는 동안 내가 마치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 편인 사람이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착각했거든. 그때 상태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 시기가 지나고 딱 보니까 내가 전부 다 하니까 굉장히 멀어져 있더라고. 성품 되게 거칠어져 있고 더 교만해져 있고 자만해져 있고 사실 잘하는 건 더 없어졌고 그래서 그런 나를 다듬는 시간이 또 필요해졌지.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 나와보니까 거칠 것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사회에서 신경 쓰이는 직장 상사나 동료들이나 혹은 사회 시스템이나 내 상황과 여건이나 지난주 설교를 들어 거슬리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속 거기에 신경 쓰고 그것에 매몰되고 그것에 신경 그래서 더 중요한 걸 놓치고 있을 때는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욕심 나십니까? 저거 하고 싶고 저거 갖고 싶고 안 되는 것도 아니어도 돼요. 그래서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욕심과 욕심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욕심을 충족해가는 순간이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해.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게 왜 문제입니까?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너무 많지 않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계획해야죠. 실행해야죠. 그렇게 여러분의 말을 가득 채우진 않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사회가 주는 생각들로 여러분 안쪽이 90%가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하는 이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긴장되니까 빨리 성공하고 안정되려고 내가 화가 나니까 내가 방어심리가 있으니까 저건 나쁜 놈인 것 같은 건 공격해야겠고 내가 욕심나니까 내가 그건 가져야겠고 이 생각들이 내 인생의 계획이 되고 목표가 되고 방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인생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건 자연스러운 거지만 그게 인생의 계획과 목표인 건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해나가는 이유가 되는 건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럼 이유는 우리 좀 더 깊이 해서 찾읍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동기부여가 되게 하십시오. 담백하게. 그럼 내가 오늘 못하는 건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제 생각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 결과 내가 못 바꿔요.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해도 못하는 거? 그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건 그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하는 것만 중요해요, 나에게. 결국은 주에서만 살아야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못하는 거 못한다니까요. 그거 못해요, 어차피. 하루는 24시간이에요. 못해요. 내가 못하는 걸 못했다고 아둥가둥 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가 있으면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것들 뿐이에요. 그러니 내가 할 수 없는 것들과 그 결과들에 대해서 너무 마음 쓰느라 정작 해야 될 것도 못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서 내가 오늘 뭘 해야 됩니까? 오늘 내가 나오미를 위해서 이삭을 주셔야 합니까? 오늘 내가 지금 룻을 돌봐야 합니까? 이 시대가 악한데 난 고작 요구하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아 그거 하라. 아, 그럼 그걸 하겠습니다. 이 나의 손길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서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 있으면 함께 또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한번 들여다보시고 요즘 많이 얘기하는 거죠. 올해 처음 시작도 경중이라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여러분들 마음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다면 올해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나쁘진 않아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여러분 마음을 너무 많이 차지해서 중요한 것이 사라진 것이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다면 여러분 생에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내가 살고자 하는 삶 내 안에 소중한 사람들 이런 것들을 마음의 중심에 다시 회복되어서 그것으로서 여러분 생을 살아가는 갖고 가는 각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란 필터가 없으면요 신경을 안 써야지 그래서 신경은 계속 쓰여요. 그렇죠? 하나님이란 필터가 없으면 아 이렇게 생각 안 해야지 그래서 계속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란 필터가 없으면 지금 하는 얘기는 아 알죠 뭐 몰라서 못하나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수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여러분 마음을 번잡하게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관계적인 것들이나 경제적인 것들이나 좀 더 명확하게 뭐 결혼의 이슈나 직업의 이슈나 돈의 이슈나 집의 이슈나 근데 그게 안 중요한데 덜 중요한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도 아닌데 그것이 내 마음을 붙잡고 흔드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 그걸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먼저 이것으로부터 내가 좀 자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부터 좀 더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세상이 원인이 되는 것이 좀 그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하고 싶습니다. 주님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내 마음을 번잡하게 하는 것들 내 마음에 거슬리는 것들 정말 잡동사니처럼 내 마음을 차득 채우는 감정과 생각들을 주님께 좀 정리해 주시고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시 기억되며 내 마음이 충실히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께 아버지 세상이 내 안에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주여 내가 때로는 그것이 내 마음인 것처럼 내 생각인 것처럼 그걸 붙잡고 달려가기에 바쁩니다. 그러다 오늘 돌아보면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허망하게 내 뒤를 돌아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주는 마음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이렇고 세상이 저렇고 상황이 이렇고 상황이 저렇고가 내가 무엇인가 하는 이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기서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길 바라시는지 어떻게 하는 게 바르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게 따뜻하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성실하게 사는 것인지 주님께서 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거기서 귀 기울이며 결과를 내려놓고 내가 살아야 될 그 삶을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중심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번다합니다. 내 마음이 복잡합니다. 내 마음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주여 여기서부터 제가 걸어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룻처럼 담백해지길 소원하며 보아스처럼 단순해지길 소원합니다. 사회가 어떠하고 시대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엘리를 욕하느라 나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엘리와 엘리의 아들이 어떻게 하는 것과 상관없이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그들 같게 하시고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을 설 때 나를 통하여서 은혜의 씨앗이 지켜지고 생명 일들의 불안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 각 사람에게 지금도 부르심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주님께 우리가 내일 하실 것입니다. 내 것을 기억하는 하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부르심을 기대합니다. 주여, 이번 한 주 이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마음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이런데 보이셔서 그 기쁨으로 또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럴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의 돌보심을 받아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